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오늘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합니다. 공동위원회는 핵합의에 따라 이란 아락에 위치한 중수로 연구 원자로 전환과 포로도 핵시설, 서방의 경제 제재 해제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에 4차례 정례 회의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합의 당사국들은 어제 지난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른 첫 번째 공식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를 제거하고 우라늄 재고량을 대폭 줄였다며 이제 우방국들과 함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결의가 완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 중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난민들이 오늘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국경지대에 발이 묶였습니다. 헝가리 당국이 지난 주말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을 폐쇄함에 따라 이들은 식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추운 밤을 지냈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을 폐쇄한 이래 국경을 통과하는 버스들은 슬로베니아를 통과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는 헝가리가 하루에 국경을 통과하는 난민 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가 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충돌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청년이 예루살렘 비르쉐바의 버스 정류장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공격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청년은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지난 2주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인 8명과 팔레스타인인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리트리아 출신 이민자가 이스라엘 경찰의 5인 사격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은 동예루살렘 지역 아르몬 하나트 지부 유대인 마을과 팔레스타인 거주지 사이에 충돌을 막기 위한 장벽 설치에 나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나흘간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오늘 오후 영국 왕실인 버킹엄 궁에 도착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의 남편인 필립 공의 영접을 받게 됩니다. 시 주석은 또 이례적으로 영국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데이비 캐머런 총리와 찰스 황세자를 잇따라 만나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관계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주말 러시아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의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스페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시리아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란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은 군사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3주째 시리아 공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아니라 주로 반정부 세력을 겨냥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태풍 고프가 어제 필리핀 북부 지역을 강타해 4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수도 마닐라 외곽에서 강풍에 쓰러진 거목이 주택을 덮쳐 14살 소년이 숨지고 콘크리트 담장이 무너져 62살 여성 한 명이 숨지는 등 모두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 등으로 전기와 통신이 두절돼 수만 명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북부 루손섬으로 가는 항공과 선박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고프가 모레까지 루손섬 일대에 머물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좀 이상한 사진을 봤습니다. 두 남녀의 사진인데요. 결혼 예복을 입은 신랑과 신부로 보였는데 이상하게 두 남녀의 몸만 찍혔습니다. 얼굴이 없었죠. 사연을 봤더니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신랑과 신부가 없는 잔치가 열린 사연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보통 결혼식에는 일가 친척, 친구, 지인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여서 결혼을 축하하지요. 신랑 신부 양쪽 집안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서 또 많은 준비도 하지요. 이런 특별한 날을 위해서 예식장을 꾸미고 푸짐한 음식도 준비해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준비가 허사가 된다면 참 황망하겠죠.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여성이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카리라는 이름의 여성은 딸이 갑자기 사위가 될 남성과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요.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취소해야 할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데 여성은 좀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의 삶을 축복해주기 위해 마련한 잔치를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로 바꾸고 무숙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식 당일날 결혼식장에는 약 90여 명의 집 없는 사람들이 모였고요. 이들은 소고기와 연어, 각종 야채와 음료수, 좀 푸짐한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무숙자들이 혼자 오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오기도 했는데요. 한 남성은 아내와 5명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가족과 함께 뭔가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더군요. 딸의 결혼식을 무숙자들을 위한 잔치로 탈바꿈시킨 신부의 어머니는요. 남편과 함께 딸 때문에 참 슬펐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하다면서 다소 복잡한 심경을 나눴습니다. 이 신부는요. 신혼여행 대신에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기획 오늘은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4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3도에 머물 전망인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 동해안 오후부터 북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기온 10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습니다. 15도에서 24도 분포되겠고요.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2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개성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13도에서 2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로드 스튜어트가 부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 미 연방의회가 일주일 동안의 휴회를 끝내고 다시 문을 여는데요. 하원의장 선출 문제와 미국 부채 한도를 높이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최근 미국에서 판타지 스포츠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플로리다 주 당국이 판타지 스포츠 협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현대인들의 수면 시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라는 과학 연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아, 콜럼버스 데이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신도륙을 발견한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리는 콜럼버스 데이를 전후해서 의회가 일주일 동안 휴회에 들어갔는데요. 자, 의원들이 오늘 다시 모이죠. 할 일이 아주 많다면서요.
네네. 일단 하원은 하원의장을 선출하는 일이 급합니다. 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사임한다고 발표한 지 3주가 지났지만 후임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모든 사람의 시선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폴 라이언 세입위원회 위원장에게 쏠려 있는데요. 라이언 의원은 일찌감치 그 하원의장직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의장 선거에 나가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라이언 의원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명도 면에서나 또 지도력 면에서나 라이언 의원만한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라이언 의원이 하원의장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네.
또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 마음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휴가 중에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 지역구가 있는 위스콘신주에 돌아가서 이 가족 또 측근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조만간 거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케빈 맥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유력한 하원의장 후보였는데요. 뭐 일부 보수적인 의원들의 반대 부딪히면서도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라이언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른 대안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다른 두 명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죠.
네.
이 맥카시 의원의 후보 사퇴를 가져온 하원 프리덤 코커스가 지지하는 대니얼 웹스터 의원이 있고요. 이 제이슨 체이피츠 하원 감독 정부 개혁위원회 위원장도 이 하원 의장직에 도전한다고 앞서 밝혔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은 좀 지명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 라이언 의원이 나서지 않을 경우 이 대신 출마하겠다는 뜻을 비친 의원이 여러 명 있습니다.
네. 자, 또 부채 한도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네, 맞습니다. 오는 11월 3일이면 미국 정부가 이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난 목요일 15일에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경고했습니다.
네.
이 부채 한도라고 하면은 그 미국 정부가 빚을 질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데요. 이를 정하는 권한은 미 의회에 있습니다. 이 부채 한도를 제때 높이지 않으면 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극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부채 한도를 높이는 걸 또 반대하죠.
네, 맞습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출 삭감안을 병행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로 의회와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채 한도를 높인다고 해서 지출을 늘리는 건 아니기 때문이란 겁니다.
네.
그리고 국가 부도를 막는 건 의회의 의무라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네. 자, 또 그 밖에 의회가 다뤄야 할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는 29일이면 고속도로 지원 법안이 만료되는데요. 이를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하고요. 또 12월 11일이면 이 잠정 예산안,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잠정 예산안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네.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식 예산안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상원은 또 불법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소환되지 않게 보호하고 있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 도시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네.
미국인들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법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원은 낙태 제공단체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시도에 나서려고 합니다.
네. 자, 하원에서는 이번 주에 특별한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2일에 하원 벵가지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벵가지 사건은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2012년에 발생했는데요.
네.
리비아 벵가지의 미 영사관이 이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던 사건이죠.
네.
이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미국인 4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 재임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했다는 문제로 큰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같은 사실 역시 이 벵가지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졌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 판타지 스포츠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검찰이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 목요일에는 네바다주가 판타지 스포츠 웹사이트를 폐쇄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플로리다 주 당국이 나섰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검찰이 판타지 스포츠 협회에 대해 최근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한 건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여러 주에 에서 판타지 스포츠 회사를 조사 중이긴 하지만 협회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서 플로리다 당국이 판타지 스포츠 업계의 사기와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 판타지 스포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부작용도 커지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판타지 스포츠가 뭐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한번 살펴보죠.
네, 이 판타지라고 하면은 공상, 상상, 환상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거기다 이 스포츠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역하면 상상으로 운동을 한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운동하는 공간, 이 스포츠를 하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온라인,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 판타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경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경기장에서 실제로 뛰는 운동 선수들을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경기장에서 거두는 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타지 스포츠 이용자들이 일종의 구단주가 되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력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네.
실력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또 판돈을 많이 걸어야 합니다. 이용자들에게는 이게 일종의 투자인 셈인데요.
네.
이 판타지 스포츠는 처음에 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프로 풋볼, 미식축구 또는 프로 야구 종목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하키, 자동차 경주, 골프 등 점점 다양한 운동 종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고요.
네.
또 전에는 경기가 있는 기간에만 하던 것이 요즘에는 매일매일 경기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가 유행입니다.
네. 자, 이런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네, 미국과 캐나다, 이 북미 지역에만 5,6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얼핏 들으면은 도박이나 경마 같은 뭐 스포츠 베팅하고 뭐가 다를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방의회가 지난 2006년에 인터넷상의 도박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판타지 스포츠는 예외로 했습니다.
네.
이게 이기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 네바다주가 이 판타지 스포츠를 도박으로 간주해서 이 웹사이트 폐쇄를 명령한 거죠. 네바다주는 판타지 스포츠 회사들과 직원들이 주의 도박 면허증을 받기 전까지는 운영을 못한다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네. 자, 앞서 판타지 스포츠 회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액을 챙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문제가 커졌죠.
네, 맞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실력 좋은 선수들을 많이 뽑는 게 관건인데요.
네.
그러자면 아무래도 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판타지 스포츠 회사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의혹이 점점 늘면서 이 사법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겁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까지 나서서 이 판타지 스포츠 업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네바다주가 이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 웹사이트를 폐쇄했는데요. 네. 다른 주에서는 어떤지 이 판타지 스포츠를 금지하고 있는 주가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애리조나주와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몬태나, 워싱턴주에서는 돈을 걸고 하는 판타지 스포츠 게임이 불법입니다. 네. 법으로 판타지 스포츠를 확실하게 허용하고 있는 주는 3개 주뿐인데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캔자스, 뉴저지, 메릴랜드 이렇게 3개 주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좀 타고 가다 보면은요, 종종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을 좀 자주 봅니다. 얼마나 고단하면 저럴까 좀 안쓰럽기도 하던데요. 요즘 현대인들 잠이 부족하다는 소리 많이들 하죠.
네.
얼마나 자야 충분한 건지. 그런데 이 최근 이에 대한 흥미로운 과학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보죠.
네, 늘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쩐지 몸을 좀 소홀히 다루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뭐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현대인의 수면 시간이 과거 원시인들과 비교해서 결코 짧은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의 정신행동과학연구소의 제롬 시겔 교수팀이 지금 현대 문명과 단절된 채 이 수렵과 채취 등 원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 부족의 수면 습관을 조사했는데요.
네.
그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예, 연구 대상으로 꼽힌 부족들이 주로 아프리카 남미 쪽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부 지역의 하드자족, 또 남아프리카 칼라할리 사막에 살고 있는 산족, 그리고 남미 볼리비아에 살고 있는 치메인족인데요.
예.
이 모두가 수만 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대로 이 수렵과 채취 등으로 연명하면서 현대 문명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 이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현대인들의 수면 시간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 보건 당국이라든가 수면협회 같은 데서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은 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인들 가운데 하루 7, 8시간 자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네.
이 대부분은 6시간 정도 자면서 이 만성 수면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현대인들을 이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들로 봤을 때 뭐 밝은 조명이랄까요? 텔레비전, 또 스마트폰, 또 바쁜 일상 같은 걸 꼽는데요. 원시적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면 시간이 비슷하는 게 좀 의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적 문명과 동떨어진 채 이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가 지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이 평균 수면 시간이 훨씬 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 왔는데요.
네.
그런 속설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서 이들 가운데 이 특히 두 부족의 경우 이 불면증이라는 말조차 없을 만큼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걸로 나타났고요.
네.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산업화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수면 시간도 비슷한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연구팀은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형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산업화된 지역의 사람들과 수면 시간은 비슷하지만 이들이 훨씬 더 숙면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대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빛의 세기를 낮추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는 여기에 온도 조절까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사회는 빛과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자연적으로 맞춰서 밤에는 빛을 줄이고 온도도 낮보다 더 낮추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겔 교수팀의 이 같은 조사의 결과는 과학 전문 학술지인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신호에 실려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소개합니까?
네, 지난 시간에 글래스 스티걸 법을 설명해드렸죠.
네.
이 법은 이른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특히 이 투자은행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투자은행을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이 뭐가 다른지 알아야겠죠.
네, 어제 설명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상업은행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나요?
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예.
자, 주로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금을 받은 다음에 이걸로 또 딴 데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했죠.
맞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이른바 수신 기능하고 대출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상업은행입니다.
네.
반면에 투자은행은 정리해서 설명하면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예, 자 잠깐 여기서 용어부터 좀 개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증권, 주식, 채권 뭐 이런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럴까요? 이 단어들은 이 자본주의 경제를 설명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증권은 이 법적인 재산권을 표시한 이 일종의 증서인데요. 권리의 발생, 행사 그리고 이전이 이 증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흔히들 유가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어음이나 수표, 주식, 채권 따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 자 다음에 주식은 기업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인데요. 주식회사는 이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요. 또 이 주식 대부분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음 채권은 이 국가나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유가증권인데요. 이건
네.
주식하고 달라서 만기가 있어서요. 이 채권을 발행한 측은 이걸 산 측에 지정한 때가 되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돈을 조달하려면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걸 투자은행이 돕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면 일이 많습니다. 이 가격을 얼마에 또 얼마나 많이 발행할지를 비롯해서 이걸 외부에다가 파는 방법 같이 미리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업무를 대신해주고 수수료, 그러니까 구전을 챙기는 게 이 투자은행이 맡은 주된 일입니다.
네. 자, 방금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 작업을 돕는 게 투자은행의 대표적인 업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 업무 말고 다른 일도 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투자은행의 임무를 대략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바로 자본시장 형성, 그리고 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인데 아까 방금 설명해드린 영역은 바로 이 자본시장 형성에 들어갑니다.
네. 자 들어보니까 나머지 업무가 대충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라면은 투자은행이 돈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한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이 투자은행은 이 기업이 외부에서 돈을 조달하는 것을 돕기도 하지만 자신이 직접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 활동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걸까요?
물론 이 주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겠죠. 하지만 이 투자은행이 이익을 얻으려고 손을 뻗치는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들어가고요.
예.
또 이 외국 돈을 거래하는 외환시장이라든지 이 원자재 시장이나 선물 옵션 같은 이 파생금융상품 등을 사고 파는 등 정말 다양한 부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파생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이 경제 관련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투자은행의 업무로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서 이걸 필요한 고객에게 주는 업무를 말하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영어로 리서치 업무라고 하는데요. 이건 특정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일입니다. 이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이런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네.
투자은행이 이런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투자은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지만은요, 미국에서 투자은행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때가 1933년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해에 글래스 스티글법이 나오고 이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이 분리되면서 이 투자은행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이전에는 투자은행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대형 금융기관들이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투자은행 업무도 그때까지는 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금융기관으로는 19세기 초와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이 미국 금융계를 그야말로 지배한 JP모건을 들 수 있습니다. 네. JP모건이 원래 영국계 회사인데요. 이 19세기에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도우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요. 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관여해서 미국 금융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서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아주 나눠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조처가 오히려 이 투자은행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를 못하게 하니까 이 투자은행 부분에서 경쟁이 없어져서 이 나머지 투자은행들이 거침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난 1999년에 다시 이 글래스 스티글법이 바뀌면서 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구분했던 조항이 지금은 사실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투자은행 업계는 이 모건 스탠리로 대표되는 이 앵글로 색슨계하고 이 골드만 삭스로 상징되는 유대계 자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뭐 요 몇 년 사이에 크게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이 금융 위기가 이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이 미국 투자은행들 탓에 시작됐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투자은행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펜터스가 부릅니다. 솔리테어 들어보시죠.
'Cause he's playing.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알아봤죠?
네, 흰색 건물이라고 해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곳이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관저이기도 합니다.
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대 존 아담스 대통령에서부터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이 이곳 백악관에 거주했는데요.
네.
미국 행정부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백악관은 가운데 있는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 윙, 서쪽에 있는 서관은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곳이고요. 이스트 윙, 동관은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 부인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은 본관 3층과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얘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용어는 뭔지 들어보죠.
C is for the capital.
네, 캐피탈이라면은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BOA 사무실 건물 앞에 나서면 이 의사당 지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의사당을 찾아갑니다. 내셔널 몰이라고 부르는 넓은 잔디 광장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아주 큰 흰색 건물이 보입니다. 거대한 돔, 그러니까 반구형 지붕을 이고 있는 이 건물이 바로 미 연방의회 의사당인데요. 상징적인 의미에서나 건축학적인 면에서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길이가 약 230m, 동서로 폭이 제일 넓은 곳은 100m에 달하는데요. 연 건평이 약 6만 7천 제곱미터니까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증축된 결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폰타나 미 의회 의사당 홍보 담당 국장의 설명입니다.
In 1793, George Washington laid a cornerstone.
1793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주춧돌을 놨습니다. 1800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7년 뒤인 1800년 11월에 의회가 필라델피아에서 내려왔는데요.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북쪽 동만 공사가 끝나서 상하 양원 회의가 모두 그곳에서 열렸죠. 그러다가 7년 뒤에 남쪽 동이 완공되면서 하원이 거기로 옮겨갔습니다.
공사가 채 끝나기 전에 1812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1814년 영국과 미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영국군이 의사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의사당이 파괴되자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은 다시 필라델피아로 의회를 옮기는 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세 차례 표결한 끝에 결국 워싱턴에 남게 됐습니다.
의원들은 파괴된 돌무더기 위에 다시 의사당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축만 논일고 별다른 시설이 없는 워싱턴 DC에 남아있기보다는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의회를 옮기는 안을 세 번째 표결에 붙이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유령에게 평생 쫓기고 싶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의사당 자리를 정한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거든요. 표결 결과 겨우 몇 표 차이로 워싱턴 DC에 남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의사당 건물이 1826년에 완공됐는데요. 하지만 1850년에 이르자 의사당 건물이 비좁아졌습니다. 루이지애나 구입을 통해서 미국 중부 땅을 프랑스에서 사들이는 등 미국 영토가 계속 커지면서 의원 수가 늘어났고요. 의사당을 더 크게 지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1851년에 의사당 건물을 남쪽과 북쪽으로 더 크게 늘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건축가 토마스 월터에게 증축 설계를 맡겼습니다. 월터는 건물이 수평으로 더 길어지게 되면 원래 있던 30m 높이의 돔이 너무 작고 또 비율에 맞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돔을 더 높이 올리는 설계도를 내놨고요. 의원들이 이를 승인하면서 1864년에 현재의 모습과 같은 의사당 건물이 완성된 겁니다.
돔 바로 아래에 있는 원형의 방을 로톤다라고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과 같이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이곳 로톤다에 관이 안치됩니다. 전직 대통령 말고도 흑인 민권운동에 기여했던 로자 팍스, 한국전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또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여한 무명 용사들의 관이 이곳 로톤다에 안치됐었습니다. 이 원형의 방 벽을 빙 둘러서 미국 건국 초기의 중요한 순간들을 보여주는 벽화 8개가 걸려있는데요.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 총사령관직을 사임하는 장면을 그린 유명한 벽화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고 스스로 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군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내놓고 자발적으로 물러난 건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스스로 내놓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조지 워싱턴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은 도미 있는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남관은 하원이, 북관은 상원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의원 사무실은 의사당 주변의 다른 건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하원의장 사무실 같은 일부 의원 사무실은 아직 의사당 건물 안에 남아있는데요. 토마스 폰타나 의사당 홍보 담당국장에 따르면 의사당이 증축되기 전에 하원 본회의장으로 사용됐던 반 구형의 방은 현재 조각상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fter this room was vacated, it became a flea market for a brief period.
하원이 옆에 새로 지은 회의실로 옮겨가자 한동안 이 방은 장터가 됐다고 합니다. 쥐덫에서부터 과일에 이르기까지 장사꾼들이 모여서 별의별 거를 다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역사적인 장소를 그렇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각 주정부에 그 주 출신으로 중요한 인물의 조각상을 두 개씩 만들어서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1871년에 버몬트주에서 독립전쟁 당시 최연소 소장이었던 나다니엘 그린 장군의 조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조각상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하원 본회의장으로 사용됐던 방은 현재 조각상 전시실이라고 불리는데요. 각 주에서 보내온 여러 조각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사당 곳곳에서 여러 조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방문객 안내소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키가 약 6m에 달하는 이 석고상은 의사당 지붕 꼭대기에 서 있는 청동으로 만든 자유의 여신상의 실제 모델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2월 2일 자유의 여신상이 의사당 돔 위에 설치됐습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중에도 의사당 돔 건설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연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로부터 약 150년 뒤인 2008년 12월 의사당 동쪽들의 대규모 방문객 안내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극장 두 개와 대형 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 방문객 안내소가 들어서면서 하루 15,000명까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의사당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문객 안내소를 만든 겁니다. 의사당 홍보 담당 국장인 토마스 폰타나 씨는 미국 의회가 좀 더 일반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 의사당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의사당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일단 방문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 각 의원 사무실에서도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따로 의사당 안내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 걸 보니까 미국 의회와 일반 국민이 매우 가깝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원이나 하원 회의장면은 혹시 보셨나요?
네, 상하원 회의장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데 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어떻게 다르던가요?
일단 하원은 의원 수가 435명에 달하잖아요. 네. 이 마침 표결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그런지 의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돋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의원 발언 중이었다면 분위기가 좀 달랐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런데 표결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두로 하기도 하고 또 전자식으로 단추만 누르면 되는 방식도 있고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전자식으로 표결을 했는데요. 금방 표결 결과가 나와서 몇 명이 찬성하고 또 몇 명이 반대했는지 이 벽에 비춰지더라고요. 이 몇 분 안에 표결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 상원은 어땠습니까?
네, 상원에서는 표결 장면을 보진 못했고요. 한 의원이 발언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유명 상원 의원들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그런데 회의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커다란 회의장에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하고 발언하는 의원, 서기, 보좌관 몇 명만 있는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원들이 다들 모여서 발언을 듣는 게 아닌가 보군요.
네, 또 상원은 그 의원 수가 1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회의장도 훨씬 작았습니다.
네, 이 회의장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든지 상하양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회의가 진행되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미리 방청권만 배부받으면 됩니다. 이 회의장 위쪽에 발코니처럼 이 방문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네. 자, 가끔 방문객 안내소에 있는 극장에서 북한 관련 강연을 하거나 또 영화 상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극장엔 가봤는데 아직 회의장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부지영 기자 얘기 들으니까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마음 먹고 가봐야겠네요.
네. 의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 워싱턴에 살면서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캐피탈, 미국 연방의사당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잉글리시 위드 유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Lena. Listen carefully.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나가 우리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실패하고 말았다고. 라고 하자 저는
Oh no. Oh, 안 돼.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엔 리나가 그래서 이제 다른 계획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가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알았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뭐.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드라잉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When you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means your attempt to do something has failed.
So it's time to start all over again using different methods. It simply means that you have to start from scratch again. Back to the drawing board는 무엇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계획 등이 실패한 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ack to the drawing board.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리나가 저와 함께 준비한 계획한 일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리나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My boss didn't like my idea, so I have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come up with a new on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새 아이디어를 다시 내야 해 라는 뜻입니다. 네,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렛츠 리뷰. Back to the drawing board. This expression is used to show that an idea or proposal has been unsuccessful and that a new one must be thought of or planned.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u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요, Sunshine of Your Love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When lights close the tired eyes, I'll soon be with you, my love. Give you my dull surpris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81년 10월 19일 오늘 미군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7년여에 걸쳐 지속된 미국의 독립전쟁이 마침내 종료됩니다. 1775년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이를 시작으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립전쟁 초기에는 영국군이 우세했지만 독립을 원하는 미국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미국은 점차 영국군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1년 오늘 버지니아주 요크타운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군대와 미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프랑스의 전함에 보이된 영국군 사령관 로드 찰스 콘웰리스 장군이 항복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은 1783년 성립된 파리 조약에서 미국 13개 주의 완전한 독립을 인정하게 되고 미국은 서쪽의 미시시피강, 남쪽의 플로리다, 그리고 북쪽의 오데오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얻게 됩니다. 1938년 10월 19일 오늘 조선혁명가 대표로 항일운동에 가담했던 김산 열사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처형당합니다. 일본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1905년 평양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김산의 본명은 장지락으로 그는 일본에 건너가 공부를 하다가 1921년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항일 급진주의자들을 만나게 된 김산은 이후 지하혁명운동에 가담하게 되고 그러던 중 수차례에 걸쳐 일본과 중국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김산은 옥중에서 손톱으로 감방벽에 아리랑 가사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대는 열두 고개에서 멈추지 민족의 마지막 순환인 열두 고개를 넘어 13번째 고비라도 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41년 미국의 작가 님 웨일스가 김산 열사의 삶을 조명한 책 아리랑이 미국 뉴욕에서 출간되면서 김산 열사의 삶은 뒤늦게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산 열사가 죽은 지 45년 만인 1983년 중국 공산당은 김산에게 덮어씌운 누명을 벗기고 명예와 당적을 회복시킨다고 발표합니다.